오늘은 매일 성경에 따라서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희망에 대한 마치 한 편의 합주곡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는 내용이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재난을 피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백성들과 왕들은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그 함락에 대한 내용보다도 한 사람인 그 시드기야 왕이 겪었던 그 고난, 그 환난이,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졌다는 그 비참한 내용을 통해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부터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백성들이 겪는 비참한 고통에 대해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다 훼파합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훼파하기 위해 올라온 것은 앞서 함락한 후약한달 후쯤으로 보는데요. 왜 다시 와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백성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성벽마저도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얼마 남겨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되게 하죠.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나요?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왕의 내시, 서기관 등 수많은 유다의 그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들이 지탱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또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림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성전 기물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점령군들은 금과 은과 노스로 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성전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 수많은 기자재들을 이것저것 할것 없이 모두 약탈해 가는데요. 하물며 가져가기 어려운 것까지도 이들은 약탈해 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기둥이죠. 웅장하고 큰그 성전 기둥마저도 다 부수고 깨트려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운반에 용이하게 만들어 전부 약탈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왜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와 약탈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이 섬겼던 그 성전과 유일하게 참된 종교, 신인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은 못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 그리고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다윗 왕권의 체제가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거짓말로 정의할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적인 삶이었지만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말과 행위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쟁이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취급한다라고 인식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이것만을 통해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할 책임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 성수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안정이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경고하는,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만 드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심판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31절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다왕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호야긴이 사면을 받은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에율브로닥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른 왕들과 함께 머리를 들어주었고 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머리를 들어주었고 라는 이 말은 사면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율브로닥 왕은 여호야긴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남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죄수의 복도 벗게 해주고 평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줍니다. 그리고 왕이 정해준 일정한 생계비를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여호야긴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사면 자체는 회복의 메시지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때 이 여호야긴의 사면은 회복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킨이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고 석방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은혜 아닐까요? 그리고 여호야킨이 무엇인가를 왕에게 잘해서 왕이 그렇게 여호야킨을 남다르게 대접했다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엘무르닥 왕이 베푼 은혜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왕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 전조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라는 믿기지 않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미 성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호야긴의 석방 사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또 우리 삶의 그 모습과도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현재의 상태만 보면 막막하고 희미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과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보다 명확한 확신과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겪는 심판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흔적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 소망의 씨를 뿌려두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야킨의 석방 연대를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라는 이 숫자를 표기하는 것을 통해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의 주요 기능은 심판의 신탁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하지만 또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는 합주곡의 연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증하듯 심판이 임했듯이 장차 회복의 신탁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케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감당하시는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회복의 확실한 증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야 되지만 이와 더불어 실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소망을 두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